From the conference center,
솔트레이크시티 템플 스퀘어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본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184 반연차 대회입니다. 총괄리 여건들과 교회 본부 여건들이 말씀하게 되며 본 모임의 음악은 유타주 샌디 및 드레이퍼 지역의 가족 합창단이 제공합니다. 본 방송은 보니빌 디스트리뷰션이 제공합니다. 사전 동의 없이는 본 프로그램을 복제, 녹음, 녹화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교회 제1회장단 제1보좌인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이 본 모임을 사회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180차 반연차 대회의 두 번째 모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토마스 에스몬슨 회장님이 이 대회를 감리하시겠고 그분의 지명에 따라 제가 이 모임의 사회를 보겠습니다. 이 모임에 참석하신 분들과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을 통해 참여하고 계신 분들께 그리고 전 세계 여러 스테이크 센터에 모여 위성 방송을 통해 대회를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모임의 음악은 유타주 샌디와 드레이퍼 지역 가족 합창단이 제공하겠습니다. 지휘의 티모시 워크먼 형제가 반주에는 린다 마게츠 자매가 하겠습니다. 이제 합창단이 모임을 시작하기 위해 오라 주의 자녀들을 부르겠습니다. 계회기도는 70인 정원회의 클라우디오 디 지빅 장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Our dear Father in heaven.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이런 기회에 감사드립니다. 이 연차 대회 두 번째 세션에 함께 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당신의 선지자와 함께 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토마스 S. 몬슨 회장님과 함께 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런 특별한 시대에 그분의 인도 아래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분의 보좌이신 두 분의 장로님들과 함께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당신의 회원들과 선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감사하고 그분이 행하신 영원한 속죄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금 필요에 있고 고생하고 있는 많은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당신의 도구로서 쓰여서 도움을 필요한 그런 사람들을 구할 수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당신의 영이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이 대회 동안 또한 어디에 있든지 이 모든 말씀을 듣는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계명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맺은 성약을 잊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면전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성스러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The choir just sang.
합창단이 방금 아름다운 시온회다를 불렀습니다. 몬슨 회장님의 지시에 따라 이제 제가 교회 본부 여건들과 지역 70인들에 대한 지지를 묻겠습니다. 그런 뒤에는 12사도 정원회의 로버트 D. 헤일즈 장로님과 쿠엔틴 L. 쿡 장로님의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이어서 감리 감독단의 리차드 C. 에즐리 감독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토마스 스펜서 몬슨을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장으로, 헨리 베니언 아이어링을 제1회장단의 제1보좌로, 디에토 프레드릭 후트드로프를 제2보좌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이드 K. 베커를 12사도 정원회의 회장으로, 12사도 정원회 회원으로 보이드 K. 베커, 엘톤 페리, 러셀 M. 넬슨, 델린 H. 옥스, M. 러셀 벨라드, 리차드 G. 스코트, 로버트 D. 헤일즈, 제프리 R. 홀랜드, 데이비드 베드나, 쿠엔틴 L. 쿡, D. 토드 크리스토퍼슨, 그리고 L. 닐 앤더슨을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장단의 보좌들과 12자도들을 선지자, 선교자, 선견자, 그리고 계시자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모두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가 있으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70인 제1정원회에서 스펜서 J. 콘디, 브루스 C. 하펜, 케네스 존스, 글렌 L. 페이스, 랜스 B. 워크맨 장로님을 해임하고 명예총괄의 요원으로 지명할 것을 제의합니다. 또 70인 제2정원회의 스펜서 V. 존스, 볼프강 H. 폴 장로를 해임할 것을 제의합니다. 훌륭하게 봉사해 주신 이 형님들에게 함께 감사를 표현하고자 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70인인 페르난도 말루에다, 호세 엘 토레스 장로를 해임할 것을 제의합니다. 훌륭하게 봉사해 주신 이 형님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자 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70인으로 웬세슬라오 H. 스펙 장로를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가 있으십니까? 그 외 현재 구성되어 있는 모든 총괄이 여고한 지역 70인 본부 보조조직 회장단을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은 표시해 주십시오. 몬슨 회장님, 제가 지켜본 바로는 컨퍼런스 센터에서 제의한 모든 제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지지가 이루어졌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지지와 신앙 그리고 헌신과 기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헤일즈 장로님의 말씀을 듣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최근에 저는 우리 교회 회원이 아닌 한 50년 지기 친구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복음과 관련된 몇 가지 읽을 것을 보냈었는데 그에 관해서 이러한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선택의 의지와 같은 전형적인 몰몬 영어가 나와 나로서는 의미를 처음에는 이해하기가 어려웠다네. 짤막한 영어집이라도 있다면 도움이 되겠네. 저는 선택의지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친구의 말에 놀랐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사전으로 가서 그 의미를 찾아보았습니다. 선택의지라는 영어 단어 10가지 정의와 영법들이 나오는데 그중 어느 것도 어떤 행동을 할지 선택을 한다는 개념을 설명하는 정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선택 의지가 선택하고 스스로 행하고 행함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자 특권이라고 가르칩니다. 선택 의지란 소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선택 의지는 구원의 계획에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선택 의지를 갖고서야 우리는 자유로이 만인의 크신 중보자를 통하여 자유와 영생을 택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악마의 사로잡음과 능력에 따라서 사로잡힘과 죽음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에 이러한 원리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인간이 자유의지로 무슨 일 하나 자유니 영원하신 진리 있어 인간을 강압하잖네. 제 오랜 친구의 질문과 세계 곳곳에 계시는 선한 분들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선택의지라는 말이 가진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좀 더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지상에 오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지상에 와서 육신을 받고 선과 악 사이에서 선택하며 그분처럼 되기 위해 진보해 나가고 마침내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는 구원의 계획을 제시하셨습니다. 자신을 위해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인 선택의지는 이 계획에서 필수적 요소였습니다. 선택의지가 없다면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하거나 진보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한편 우리는 선택의지로 그릇된 선택을 하여 죄를 짓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할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회개한다면 우리의 죄를 대신해 고통을 받으시고 대속해 주실 구주의 무한한 속죄로 말미암아 자비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공의의 요구가 충족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계획을 제시하시자 루시퍼가 나를 보내소서 내가 온 인류를 구속하여 한 영혼도 잃지 아니하겠사오니 당신의 존귀를 내게 주소서라고 했었습니다. 우리의 선택 의지를 박탈하려는 그의 계획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반항의 계획이었습니다. 뒤를 위해서 태초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여 택한 자였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여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그리고 영광이 영원토록 당신의 것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셨고 그분이 우리의 구주, 곧 온 세상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러자 루시퍼가 반란을 일으켜 영들 간에 엄청난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주신 선택 의지를 행사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그분께로 나아가 그분을 따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제시해 주신 그 계획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 가운데 3분의 1이 구주를 따를 신앙을 갖지 않았고 그 대신 사탄이 된 루시퍼를 따르기로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그런즉 사탄이 나를 거스려 모반하였고 나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선택 의지를 멸하려 한 까닭에 나는 그가 쫓겨나게 하였느니라. 사탄을 따랐던 자들은 필면의 육신을 받아 지상에 살며 진보할 기회를 잃어버렸으며 자신의 선택 의지를 그릇되게 사용했기 때문에 결국 선택 의지를 잃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사탄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남은 유일한 힘은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유일한 기쁨은 우리를 자신들처럼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의 유일한 행복은 우리가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을 때 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전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선택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상에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지상에서 구주를 따르겠다는 같은 선택을 한다면 우리는 영원토록 더 큰 축복을 얻게 된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구주를 따르기로 선택해야만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 영혼에 관한 문제가 달려있고 우리의 선택의지가 그 문제의 본질입니다. 구주께서는 그분의 삶을 통해 선택의지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소년 시절에 예루살렘에서 아버지의 사업에 있기를 택하셨습니다. 성역을 베푸실 시기에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뜻을 행하시는 것을 택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모든 것을 겪기로 선택하시고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의 원수들을 사랑하기로 선택하며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그분은 홀로 남겨져 마침내 자신이 스스로 그러한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셨습니다.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물으셨습니다. 마침내 그분은 선택의 의지를 행사하여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견디셨습니다. 비록 그분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우리의 구주가 되어 우리를 위해 죄와 죽음의 사슬을 깨뜨리시기 위해 선택 의지를 행사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로 선택한다면 선택 의지를 잃지 않고 더 많은 기회를 얻으며 진보한다는 것을 그분의 온전한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 진리의 증거를 경전 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으나 끝까지 충실하기로 선택했고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애굽으로 도망치려는 천사의 경고를 따르기로 선택했고 구주의 목숨을 지켜내었습니다. 조셉 스미스는 모로나이가 지시한 것을 따르기로 선택했고 예언된 대로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언제라도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나와 그분의 이름을 받들고 그분의 종들을 따르기로 선택한다면 우리의 영생의 길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필멸의 여행에서 그와 반대되는 것 또한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계명과 성신의 속삭임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회도 줄어들고 행동하고 진보할 우리의 능력도 줄어듭니다. 가인이 하나님보다 사탄을 더 사랑하여 동생의 목숨을 취했을 때 그의 영적 진보는 멈추고 말았습니다. 청소년기에 저는 어떻게 우리의 행동이 자유를 제한하는지에 대해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 언제 한 번은 아버지는 제게 나무 마루에 니스칠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출입구에서부터 시작하여 방 안쪽으로 칠해갔습니다. 일이 거의 끝났을 때 저는 빠져나갈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반대편에는 창문도 문도 없었습니다. 제 자신을 스스로 곤경에 빠뜨리고 만 것입니다. 옴짝달싹 못하게 갇혀버렸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한다면 스스로를 영적으로 곤경에 빠뜨리고 마는 것이며 우리의 선택에 의해 구속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갇혔다 하더라도 되돌아오는 길이 있습니다. 회개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니스칠을 한 마루를 가로질러 되돌아 나오면 칠을 벗겨내고 니스칠을 다시 해야 하는 많은 작업이 필요합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회개의 어려움을 알아가면서 우리의 선택 의지를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인도하는 성신과 계명을 주시고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주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갖게 됩니다. 우리는 또한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선택 의지를 어떻게 지켜주는지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지혜의 말씀을 지킨다면 건강을 해치고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실제로 빼앗아가는 중독에 사로잡히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선택 의지를 사용하고 빚에서 벗어나라는 권고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자신의 선택을 사용하고 수입의 여유분을 다른 사람을 돕고 돌보는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가정의 밤과 가족기도, 가족 경쟁 공부를 하라 지시하신 선지자의 권고에 따른다면 우리 가정은 자녀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원상이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사랑을 표현하고 간증을 전하면서 또한 그들의 경험과 감정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비단에서 걸어갈 능력을 키워줌으로써 그들을 어둠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달려있습니다. 세상은 선택의지에 대해 많은 그릇된 신념을 가르칩니다. 세상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또 만일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매로 몇 대 칠 것이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 왕국에서 구원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세속주의에 빠져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그것은 모든 것에 반대되는 것이 없기에 사람이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범죄가 아니라고 합리화시킵니다. 이런 헛된 망상은 하나님의 지혜와 그의 영원한 목적을 무너뜨립니다. 세상의 세속적인 가르침과는 반대로 경전에서는 우리에게 선택 의지가 있고 선택 의지를 의롭게 행사할 때 우리가 갖게 되는 기회와 그러한 기회를 활용하여 행하고 영원히 진보하는 우리의 능력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주님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사울 왕에게 분명한 계명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전멸하라고 하셨나이다. 하지만 사울은 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른바 선택적 순종을 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지혜에 의존하여 아가강을 살려주고 양과 소와 다른 동물 중 가장 좋은 것들을 취하여 돌아왔습니다. 주님은 사무엘에게 이 사실을 알리시며 사울의 왕위를 박탈하려고 하셨습니다. 선지자가 왔을 때 사울은 내가 하나님의 명을 행하였나이다. 그렇고 했으나 그렇지 않음을 알고 있던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됨이니까. 사울은 다른 사람들을 탓하며 핑계를 대기를 백성들이 주님께 제사를 드리려 가축을 남겼다고 했습니다. 이에 선지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주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마침내 사울이 고백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사울은 주님의 계명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선택적 순종을 해왔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왕이 될 기회, 즉 선택 의지를 잃고 말았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과 선지자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받아들여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울처럼 선택적 순종을 하며 사람들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실수를 합니다. 경전은 이같이 가르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라. 과거의 잘못한 선택들로 인하여 사로잡혀 갇혀서 선택 의지를 의롭게 행사했더라면 누렸을 모든 축복들을 받지 못한 분들께 외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돌아오십시오. 어두운 구석에서 빛 가운데로 나오십시오. 새로 막 니스칠한 마루바닥을 건너와야 할지라도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온 인류가 복음의 법과 의식에 순종함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음을 굳건히 믿으십시오. 속죄의 시간이 닥쳤을 때 구주께서는 우리 모두를 위해 위대한 중보 기도를 드리며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것이 영생이니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간증드립니다. 우리가 의롭게 선택 의지를 행사한다면 우리는 그분들을 알게 되고 그분들처럼 되며 모든 무릎이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그의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할 그날을 위해 우리 자신을 준비할 것입니다. 우리가 태초에도 그랬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하신 아버지를 계속해서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하며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지난달에 제 생일이 있었습니다. 제 아내 메리는 생일 선물로 베라린이라는 유명한 영국 가수가 희망과 신앙을 노래한 CD를 주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치르던 암울한 시기에 사람들은 이 가수의 노래를 들으며 힘을 얻었습니다. 제 아내가 제게 이 선물을 준다는 사연이 있습니다. 1940년 9월에 있었던 런던 폭격은 제가 태어나기 하루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병실에서 라디오로 런던 대공습 소식을 들으며 쿠엔틴이라는 라디오 진행자 이름을 따서 제 이름을 짓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가수 베라리는 현재 93세입니다. 그녀가 불렀던 전쟁 시절 노래 몇 곡은 작년에 재발매되자마자 영국 음악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중에는 도보 해협의 백색 절벽과 같은 노래가 있습니다. 저는 온 세상에 빛이 다시 발할 때라는 노래를 듣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 곡을 들으며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어느 영국 정치가의 예언적인 말입니다. 유럽 전역에서 등불이 꺼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그 등불이 다시 켜지는 모습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런던과 같은 영국 도시에 있었던 폭격입니다. 돌진해 오는 폭격기가 목표물을 찾지 못하도록 전기가 차단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불을 끄고 창문을 가렸습니다. 이 곡에는 자유와 빛을 되찾을 수 있다는 낙관적인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끊임없이 대립하는 선과 악 사이에서 구주와 그리스도의 빛이 하는 역할을 이해하는 분들은 그 전쟁과 오늘날 도덕적 갈등의 유사점이 있다는 사실을 확연하게 느끼실 것입니다. 온 인류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빛 덕분입니다. 자유와 빛을 얻거나 지속하는 일이 쉬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하늘 전쟁 때부터 악한 세력은 선택 의지를 파괴하고 빛을 소멸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도덕 원칙과 종교의 자유가 지금보다 더 맹렬한 공격을 받았던 적은 없습니다. 후기 성도로서 우리는 빛을 보존하고 도덕성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공격으로부터 가족과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가족은 악한 세력이 사방에서 퍼붓는 맹공격의 위험 속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빛과 진리를 구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면서 영적 발전과 성장을 파괴하는 치명적인 폭탄으로부터 가정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음란물은 도덕성의 큰 파멸을 초래하는 무기입니다. 음란물은 도덕적 가치관을 황폐화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일부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인터넷 사이트도 매우 치명적입니다. 이와 같은 악한 세력은 세상에서 빛과 희망을 소멸시킵니다. 타락의 정도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과 삶에서 악을 쫓아내지 않는다면 의로운 생활에서 오는 평화가 강력한 도덕적 폭발로 산산조각 난다 해도 놀랄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책임은 세상에 거하는 것이지 세상에 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는 가정에서 더욱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해야 합니다. 매주 가정의 밤과 매일 가족 기도와 경전 공부를 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유덕하고 사랑할 만하거나 흙 혹 듣기 좋거나 혹 칭찬할 만한 것들을 가정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가정을 거룩한 장소로 만들어 악으로부터 보호하는 피난처로 만든다면 경전에 예언된 불행한 결과로부터 보호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을 보호하는 동시에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일에서 빛의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구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시대는 풍족하고 의심이 많은 시대로 묘사된 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니신 권능과 권세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을 의심할 뿐만 아니라 경시되곤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과 무관심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가치관을 심어주는 반향을 일으키고 폭력과 악으로 급속히 빠져드는 일을 약화시킬 수 있을까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선지자 몰몬이 다음과 같이 말했을 때 느꼈을 비통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너희가 너희를 영접하시려고 팔을 벌리고 서 계시든 그 예수를 저버릴 수가 있었더냐? 몰몬은 그런 비통함을 느낄 만했으며 그의 아들 모로나이는 그의 백성의 슬픈 멸망의 이야기를 서술하기 위해 남겨졌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과 생활하고 어울리면서 얻은 경험을 통해 저는 낙천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시대의 빛과 진리가 보존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모든 나라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신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 하나님께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실제로 전 세계에서 신앙이 되살아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교회 지도자로서 우리는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만나면서 교리적 차이를 초월하고 더 나은 사회에 대한 염원으로 공통적인 도덕적 기초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기본적인 도덕적 가치관을 여전히 존중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방심하지 마십시오. 세상에는 신앙을 파괴하고 사회에서 모든 종교적 영향력을 거부하기로 결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약과 음란물, 성매매, 인신매매, 강도질, 부정직한 상업 관행을 통해 사회를 착취하고 조종하며 무너뜨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수적으로는 얼마는 되지 않느나 상대적으로 막강한 힘과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신앙인들과 공공생활에서 종교와 하나님을 몰아내려는 사람들 간에는 끊임없는 전쟁이 있어 왔습니다. 오늘날 많은 여론 주도층은 유대교와 기독교 가치관에 기초한 사람들이 내세우는 도덕적 견해를 거부합니다. 그들은 객관적인 도덕적인 우선순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덕적 목표에 우선권을 두어서도 안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은 선하고 고귀한 사람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성신과 구별되는 그리스도의 빛은 양심에 영향을 미칩니다. 경전을 통해 그리스도의 빛은 세상에 오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는 영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이 빛은 온 세상을 위해 주어졌습니다. 보이드 K. 패커 회장님은 이 빛이 우리 모두가 인간 가족에 속한 다른 모든 사람과 공통적으로 지닌 영감의 근원이라고 가르칩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은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종교적 신념에 근거한 도덕적 가치관도 받아들입니다. 몰몬경에 있는 모사에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백성의 소리가 무엇이라도 올바른 것에 반하는 것을 원하는 일은 흔하지 아니하되 백성 중 적은 부분이 바르지 못한 것을 원하는 일은 흔하니 모사야는 또한 이렇게 경고합니다. 만일 백성의 소리가 정녕 죄악을 택하는 때가 오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너에게 임하리라. 갈수록 사악해져가는 세상에서 종교적 신념에 기초한 가치관이 대중적으로 담론화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공공장소에서도 종교적 양심에 입각한 도덕적 태도를 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 국가의 헌법에 따라 종교적 양심에 우선권을 주지 않을 수 있으나 그것을 묵살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종교적 신념은 빛과 지식과 지혜의 보고이며 이 신념을 고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느끼며 도덕적으로 행동함으로써 놀라운 방법으로 사회에 기여합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종교적 원리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신앙개조 13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정직을 믿는다. 정직은 종교적 신념에서 나온 원리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기본적인 율법 중 하나입니다. 수년 전 캘리포니아주에서 변호사로 제가 일하고 있는데 비회원인 친구이자 고객이 저를 찾아와서 매우 감격해하며 가까운 와디에 있는 후기 성도 감독에게서 받은 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감독은 예전에 제 고객 밑에서 일했던 교회 한 사람이 작업장에서 자재를 가져갔었지만 그것을 그냥 남은 것이라는 것이며 합리화했습니다. 하지만 그 직원은 충실한 후기 성도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노력하면서 자신이 한 일이 부정직했음을 인식했습니다. 편지에는 자재에 해당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들어있었습니다. 제 고객은 교회가 평신도 지도자를 통해 이분이 하나님과 화해하려는 노력을 도왔다는 사실에 크게 감명받았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인들이 공유하는 정직이라는 가치관에 빚든 빛과 진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부정행위를 하지 않고 어른들이 정직하게 일하고 결혼서약에 충실한다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보십시오. 기본적인 정직이라는 개념은 구주의 삶과 기초에 기초합니다. 가르침에 기초합니다. 정직은 다른 많은 종교와 역사적인 문학 작품에서 중요시하는 성품이기도 합니다. 로버트 번스라는 시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고귀한 작품이다. 대다수의 경우 신앙인들은 정직에 대해 하나님께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것은 캘리포니아주에 살던 그 남성이 예전에 저지른 부정직한 행위를 회개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작년 졸업식 연설에서 하버드 대학 교수이자 교회 지도자인 클레이튼 크리스텐스는 민주주의를 연구한 외국인 동료 교수의 실화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교수는 종교가 민주주의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깨닫고 놀랐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시민들에게 하나님께 정직하고 성실해야 할 책임감을 가르치는 사회에서는 강제하지 않아도 이상적인 민주주의가 활성화되어 법과 규범을 준수하게 된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사회에서는 경찰력만으로 정직한 행동을 강요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정직을 중요시하는 도덕적 가치관은 빛과 진리를 확립하고 사회를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중요시해야 할 가치관임에 틀림없습니다. 종교적 신념이 사회에 기여하고 세상에 빛이 되는 두 번째 예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형제 자매로 대하는 종교의 역할입니다. 지난 두 세기 동안 많은 종교단체는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구출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같이 창조되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대영제국에서는 노예무역을 폐지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한 위대한 영국인 정치가 윌리엄 윌퍼포스가 좋은 예입니다. 놀라운 은총이라는 신금을 울리는 찬송가와 이와 제목이 같은 감동적인 영화는 1800년대 초반 정서를 재현하며 윌퍼포스가 율궈낸 영웅적인 업적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가 쉴 새 없이 쏟은 노력은 이 끔찍하고 탄압적이고 잔인하고 부패한 행위를 없앤 첫 걸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그는 다른 지도자들과 함께 공중도덕을 개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교육과 정부가 도덕성에 기초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결혼제도를 수호하는 것이든 안식일을 수호하는 것이든 이런 모든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살았습니다. 그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 국가의 도덕성을 모으고 악덕에 맞서 싸우도록 도왔습니다. 초기 교회 역사에서도 회원들 대다수가 노예제도를 반대했습니다. 이것은 믿는 종교적 신념과 더불어 보그스 미주리 주지사가 근질령을 발효해 성도들에 대한 적개심과 폭도들의 폭력이 절정에 달하게 한 결정적인 이유가 됐습니다. 1833년에 조셉 스미스는 이러한 계시를 받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속박되면 옳지 아니하니라.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교회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신앙에 기초한 가치관이 이 사회를 크게 축복한다는 것은 원리를 뒷받침하는 두 가지에 불과합니다. 이런 것들은 더 많이 있습니다. 지역사회를 축복할 도덕적 가치관을 재건하기 위해 모든 사람들을 지지해야 합니다. 공공장소에서 모두가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종교적인 목소리든 세속적인 목소리든 그 무엇도 묵살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 견해 중 일부가 종교적 원리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해서 우선권을 얻을 것이라 해서는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견해와 가치관의 진가에 대해 검토할 자격이 있다는 점도 분명합니다. 우리의 도덕적 기초는 세상의 등대가 될 수 있으며 도덕성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면에서 단합을 일으키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을 보호해야 되고 지역사회에서 빛과 희망과 도덕성을 보존하기 위해 모든 일을 하도록 앞장서야 합니다. 우리가 이 원리대로 생활하고 이 원리를 전파한다면 세상의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님이자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의로운 세력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온 세상의 빛이 다시 발할 때 자유로운 영혼이 노래하는 그 아름다운 날을 고대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경륜의 시대, 과거 선지자들이 고대하고 예언했으며 또한 동경했으리라고 생각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로부터 그 모든 축복을 받았어도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사탄이 매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기에 우리 모두는 혼란스러운 메시지로 계속 공격을 받습니다. 천사 모르나이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그의 이름이 세상 곳곳에서 좋게도 전하여지고 나쁘게도 전하여질 것이라고 말했는데 정말 그 예언은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선지자 조셉은 자신의 간증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으며 오늘날은 교회에 대한 공격뿐 아니라 심지어 구주에 대한 공격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주의 실제성과 그분의 속죄 희생,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사실이 도전받고 있으며 때로는 약하고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이 품는 부질없는 희망이나 신화로 치부되기도 합니다. 나아가 이 시대에 복음이 회복되었다는 사실까지도 계속 도전받고 있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담은 지속적인 공격은 혼란과 의심과 비관론을 야기하며 이것들은 우리가 믿고 있는 기본적인 진리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공격합니다. 이런 일들이 이 세상의 현실이긴 하지만 우리는 이런 공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성스러운 교리와 믿음이 도전받을 때 이는 오히려 우리가 가장 개인적이고 친밀한 방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두텁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대립과 도전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저는 모두에게 해당되는 단 하나의 선택, 즉 평안과 보호를 얻는 선택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은 생각이나 바램, 노력 없이 거저 주어지는 은사가 아님을 명심하십시오.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처럼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구주께서는 내게로 오라,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구절에는 오라, 두드리라 등과 같은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가 있습니다. 즉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을 선택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의심을 대신해서 신앙을 선택하십시오. 두려움이 아니라 신앙을 선택하십시오. 알지도 못하고 보이지도 않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택하고 비관론이 아니라 신앙을 택하십시오. 신앙에 대한 엘마의 훌륭한 말씀이 몰몬경 엘마서 3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우리의 신앙을 보호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일련의 선택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마는 선택하라고 힘차게 권고했습니다. 그는 선택하여 행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일깨우다, 환기하다, 시험하다, 행사하다, 바라다, 역사하게 하다, 심다 라는 암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런 다음 엘마는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하고 또 불신앙으로 그 씨앗을 내던져 버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 가슴 속에서 부풀기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맞습니다. 신앙은 선택하는 것이며 추구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신앙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신앙이 부족한 것에 대한 책임도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는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저는 물질이 어떻게 조직되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었는지 세세하게 모릅니다. 속죄의 복잡한 과정이나 구주의 희생이 회개하는 모든 사람을 어떻게 깨끗하게 하고 구주께서 어떻게 모든 사람의 고통을 겪으실 수 있었는지 저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몰몬경에 언급된 제일라 헤멀라 성이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때때로 제 믿음이 과학 지식이나 세상 지식과 충돌하는 이유도 모릅니다. 아마도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훗날 계시하여 주실 천국의 비밀에 속하는 것이라 생각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모르더라도 저는 중요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바로 구원과 성령으로 인도하는 평범하고 단순한 복음 진리입니다. 구주께서 모든 사람의 고통을 겪으셨으며 회개한 모든 사람이 죄에서 깨끗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비록 알지도 못하고 완전하게 이해하지도 못하지만 저는 신앙으로 그 차이를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 복음의 약속과 축복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엘마가 가르쳤듯이 우리의 지식은 우리의 신앙으로 완전해집니다. 소망으로 무장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주님에 대한 헌신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엘마의 방법에 따라 선택합시다. 신앙을 선택합시다. 혼란과 절망이 우리 마음을 압박하더라도 여러분의 능력을 일깨우고 환기시키겠다고 선택하십시오.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것이 진리에 이르는 지름길이며 빛과 진리와 평화가 있는 주님의 길입니다. 여러분이 간증이 미성숙하고 시험을 받지 않았으며 불안정하다면 아주 작은 신앙을 행사하겠다고 주님의 말씀을 시험하겠다고 선택하십시오. 구주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개인적인 지성이 성스러운 가르침 및 교리와 충돌하거나 사도 바울이 묘사했듯이 상충하는 메시지가 마치 불화살처럼 여러분의 믿음을 공격할 때는 불신앙으로 씨앗을 마음 밖으로 내던지 버리지 않겠다고 선택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시련을 겪기까지는 우리가 증거를 받지 못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증명되고 성숙해지면 정성을 다해 양육하겠다고 선택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강하더라도 상충되는 온갖 메시지가 그 신앙을 공격한다면 신앙이 아주 약해질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경전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한결같이 신앙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제자들이 왜 자신들은 구주께서 하신 것처럼 귀신을 내어쫓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묻자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만일 너에게 믿음이 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저는 실제로 산이 옮겨지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으로 저는 의심과 절망의 산이 옮겨지고 희망과 낙관론으로 대체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앙으로 저는 죄라는 산이 회개와 용서로 바뀌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신앙으로 저는 고통의 산이 사라지고 평안과 소망과 감사가 그 자리를 대신하는 모습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산이 옮겨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신앙으로 제가 지닌 신권 권능을 행사했고 복음의 감미로움을 맛보고 또한 구원 의식을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신앙으로 평안과 확신을 얻고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신앙으로 의문과 의심을 떨쳐내고 확신과 이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신앙으로 절대적인 확신을 얻어 보이지 않고 설명이 없는 미지의 것들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악으로 보이는 이 시대에 저는 신앙으로 평안과 감사하는 마음을 얻고 이 시대가 최고의 시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선택하고 그 신앙을 키워 주님의 것들에 대한 완전한 지식에 이르게 되면 우리는 저는 간증드립니다 또는 저는 알고 있습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저도 그 씨앗을 제 마음속에 심어봤고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 씨앗을 완전한 지식으로 키우려 노력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연단에 서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세상의 구속주임을 간증드립니다. 또한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선지자였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고 참된 복음을 지상에 회복하기 위해 주님께서 사용하신 살아있는 도구였음을 간증드립니다.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은 오늘날 주님의 선지자임을 간증드립니다. 또한 신앙에 대한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신앙을 선택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이제 합창단과 회중이 함께 Lord, I would follow thee를 부르겠습니다. 합창이 끝나면 70인 정원회의 케빈 R. 덩컨 장로님과 게리 W. 공 장로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공 장로님의 말씀이 끝나면 12사도 정원회의 닐 L. 앤더슨 장로님의 말씀을 듣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 180차 반년차 대회입니다.
1848년 겨울은 솔트레이크 밸리에 정착한 초기 개척자들에게 어렵고도 힘든 시련으로 다가왔습니다. 1847년 여름 브리감양은 성도들이 마침내 그들이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그곳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영 회장님은 이미 시연으로 성도들이 정착할 그곳을 보았습니다. 초기 교회 회원들은 복음이 회복됨에 따라 엄청난 역경을 견뎌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집에서 쫓겨났으며 핍박받았고 추격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평야를 가로지르며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마침내 바로 그곳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1848년 겨울은 몹시 혹독했습니다. 그해 겨울은 너무나 추워서 발에 심한 동상이 걸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성도들 사이에는 불안감이 감돌았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이 계곡에 자신의 터전을 마련하지 않겠다고 단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지도자들이 더 나은 곳으로 자신들을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각자 마차에 남아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씨앗과 과실수 묘목을 가져왔지만 척박한 황무지에 심어 그것들을 낭비하는 일을 감히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저명한 탐험가인 짐 브리저는 브리감령에게 솔트레이크 밸리에서 처음 재배한 옥수수 1부셸 약 25kg에 1000불을 주겠다고 말했는데 이는 그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금이 발견되자 일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교회 회원들 중 일부는 부와 더 나은 기후를 찾아 캘리포니아로 옮겨간다면 삶이 더 순탄하고 풍족해질 거라는 기대를 했습니다. 이런 불평이 터져 나오던 시기에 브리감령 회장님은 교회 회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계곡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 지정해 놓은 곳입니다. 우리는 프라이팬 밖에 불 속으로 내던져졌고 가장 밑바닥까지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있게 될 곳은 이곳이며 이곳에서 우리는 머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곳이 그분의 백성을 위해 지정하신 장소이며 여기가 그 백성들이 번성할 곳이라고 보여주셨습니다. 혹한과 토양이 불모가 되는 것을 막아서 비옥한 땅이 되게 할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이제 가서 씨앗을 심으십시오. 이러한 축복들 외에도 영 회장님은 솔트레이크 밸리가 열방으로 통하는 대로로 알려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왕과 황제들이 이 땅을 방문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주님의 성전이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들은 놀라운 약속이었습니다. 많은 교회 회원들은 브리감령의 예언을 믿었지만 다른 이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며 더 나은 삶이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 곳으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브리감령이 선언했던 모든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증명했습니다. 솔트레이크 밸리는 번영하고 번성했습니다. 성도들은 번창했습니다. 1848년 겨울은 주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귀중한 교훈을 가르치시는 커다란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확실하고 안전한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선지자의 권고를 믿고 순종할 때 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분명히 이 교회의 회원으로서 더없는 최고의 축복들 중 하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선지자에게서 인도를 받는 축복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권능과 이 신권의 열쇠를 부여받은 자는 이 세상에서 한때에 단 한 사람뿐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선지자이신 토마스 S. 몬슨 회장님께서는 교회 전체 회원들과 세상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제1회장단의 보좌들과 12사도 정원의 구성원들을 선지자요, 선견자요, 계시제로 지지합니다. 발에 동상이 걸리고 땅은 척박한 황무지였기에 초기 성도들이 그들의 선지자를 신뢰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신앙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의 생존과 삶이 위태로웠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의 순종에 보상하셨으며 그분의 대변자를 따랐던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번영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도 똑같은 일을 하십니다. 이 세상은 수많은 자기개발 서적과 자칭 전문가와 어떤 문제이든 모든 문제에 대해 조언과 권고를 줄 수 있는 수많은 이론가, 교육자 및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기술 발달로 컴퓨터 키보드를 한 번만 치기만 하면 무수한 주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에서부터 행복을 찾는 방법까지 모든 분야에서 육신의 팔에 의지하려는 함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 정보 중 일부는 유익할 수 있겠지만 교회 회원으로서 우리는 순수한 진리의 근원인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선지자를 통해 계시하는 것들을 연구함으로써 우리의 문제와 질문에 대한 해답들을 찾을 때 우리는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현대 기술로 우리는 컴퓨터 키보드만 쳐도 거의 모든 주제에 관한 선지자의 말씀을 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결혼과 가족에 관하여 어떤 가르침을 주셨습니까? 그분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교육과 검소한 생활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그분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개인적 행복과 성취에 대해 어떤 가르침을 주셨습니까? 선지자들의 가르침은 어떤 이들에게 진부하거나 인기가 없거나 심지어 불가능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그분의 뜻을 알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때가 찬 경륜의 시대를 여는 서막의 시기에 주님께서는 그분의 선지자를 통해 우리와 대화한다는 사실을 다시 단언하셨습니다. 나의 말은 다 이루어지리라. 내 자신의 음성으로 한 것이나 나의 종들의 음성으로 한 것이나 같으리라. 선지자를 믿고 따르는 것은 축복과 특권 그 이상의 것입니다.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님은 우리의 구원이 선지자를 따르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선지자를 따르는 14가지 기본 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아침 모임에서 70인의 클라우디오 R.M. 코스타 장로님이 이 14가지 기본 원리에 대해 매우 훌륭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선지자는 모든 것에서 주님을 대변하는 유일한 분입니다. 둘째, 살아있는 선지자는 우리에게 표준 경제보다 더 절실히 필요합니다. 셋째, 살아있는 선지자는 우리에게 돌아가신 선지자보다 더 중요합니다. 넷째, 선지자는 결코 교회를 그릇된 길로 이끌지 않을 것입니다. 다섯째, 선지자는 어느 때든지 어떤 주제에 대해 말씀하거나 어떤 문제에 대해 행동을 취할 때 어떤 특별한 세속적인 훈련이나 자격증을 가져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섯째, 선지자가 우리에게 경전이 될 말씀을 줄 때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니라 라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곱 번째, 선지자는 항상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여덟째, 선지자는 인간의 논리에 제약받지 않습니다. 아홉째, 선지자는 현세적이든 영적이든 어떤 문제라도 계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열째, 선지자는 사회적 문제에 관여할 수도 있습니다. 열한 번째, 선지자를 따르는데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두 그룹은 학식이 높아 교만한 자들과 세상적인 무로 교만한 자들입니다. 열두 번째, 선지자는 꼭 세상이나 세속적으로 큰 인기를 얻지는 않을 것입니다. 열세 번째, 선지자와 그의 보좌들은 교회에서 가장 높은 정원의 제1회장단을 구성합니다. 열네 번째, 살아있는 선지자와 제1회장단을 따르면 축복을 받지만 거부하면 고통을 겪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1848년의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선지자를 따르기로 선택하거나 아니면 육신의 팔에 의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선지자와 사도들의 권고를 믿고 따르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분들의 선량함을 증거하며 그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으셨다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의 문제에 대한 답을 얻고 이 세상에서 평화와 행복을 얻으며 우리의 구원을 지키기 위해 그분들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안전한 방법은 없다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제 아들이 프로보 선교사 훈련원에 있는 동안 제 아내는 아들과 동료 성사들에게 갓 구워낸 빵을 보냈습니다. 성사들은 제 아내에게 보낸 감사편지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공자매님, 보내주신 빵은 제가 집에서 먹던 바로 그 맛이었어요. 공자매님, 감탄사가 절로 나오네요.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멕시코이를 먹어본 이후로 제가 맛본 최고의 음식이었답니다. 하지만 제 마음에 드는 표현은 바로 이것입니다. 공자매님, 빵이 정말 맛있었습니다. 공영재님과 사이가 나빠지시면 저에게 오세요. 저희는 선교사들을 사랑합니다. 모든 자매 선교사, 장로, 연로한 부부 선교사들을 사랑합니다.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을 처음 소개해 준 그 특별한 선교사에게 영원토록 감사할 것입니다. 복음으로 개종하는 것과 성전 성약에 대한 영원한 관점은 우리 영원한 가족에서 각 세대가 누리는 풍성한 축복을 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간증드립니다. 저희 공씨 일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기성도교회에 맨 처음 개종한 사람은 저희 어머니 진공이셨습니다. 10대 시절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복음을 듣고 그것이 참되다는 사실을 아신 어머니는 침례와 확인을 받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신앙 안에서 열심히 생활하고 계십니다. 충실한 교회원들은 어머니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복음 안에서 친구를 얻고 교회 부름을 수행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으로 계속 양육받았습니다. 요즘용으로 새로운 개종자, 청년 독신성인, 교회로 다시 돌아온 회원들, 기타 회원들은 하나님의 권속 안에서 동일한 성도가 됨으로써 후손들을 축복합니다. 게이트 중 2세 가족은 어머니를 인도해 주셨던 분들이었습니다. 마음과 영의 언어를 즐겨 쓰시던 드종 할아버지는 언어에 능통한 분이셨는데 다음과 같은 말로 어린 소년이었던 제 상상력을 자극하셨습니다. 블랙베리는 붉은 것이 새파랗게 안 익은 거란다. 요즘 저는 젊은 친구들에게 소형 전자기기에 관해 이야기할 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블랙베리 휴대폰을 사용하면 경험이 많지 않은 감독님의 마음이 시퍼렇게 멍이 듭니다. 제 부모님이신 월터 공과 진 공은 세 번이나 결혼하셨습니다. 가족들을 모아놓고 중국식 홀리를 올리고 친구들을 모아놓고 미국식 결혼을 하고 현세와 영혼을 위해 주님의 집에서 결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린이 노래책에는 다음과 같은 노래가 있습니다. 나 성전 보고 싶어. 언젠가 갈 거야. 청소년들은 성전 의식을 받겠다고 소약합니다. 최근에 저는 주님의 집에서 성약의 축복을 받으러 온 합당한 두 남녀와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50년을 첫 번째 신혼으로 삼고 50년이 지난 후에는 두 번째 신혼을 시작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저는 성전 거울 속에서 이 아름다운 부부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양쪽 편에 있는 거울을 보았는데 성전 거울들이 함께 앞과 뒤를 비추자 영혼으로 뻗어나가는 듯한 이미지가 연출되었습니다. 영혼을 상징하는 성전 거울을 들여다보면 모든 사람이 신성한 품성과 운명을 지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거룩한 성전에서 행해진 신성한 의식과 성약은 개개인을 하나님 면전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며 가족을 영원히 하나로 결속시켜주며 함께 사랑과 충실함을 키워나감으로써 우리 자녀들에게 뿌리를 심어주고 날개를 달아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영혼을 상징하는 성전 거울을 바라보며 주후 837년 남중국에서 태어난 시조 용공과 그로부터 기록상 32대 손이신 제 아버지에 이르는 공일가의 후손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저와 제 남동생과 여동생은 우리 가문의 33대 손입니다. 제 아들들과 그들의 사촌들은 34대 손입니다. 제 손자는 기록상 35대 손입니다. 영혼을 상징하는 성전 거울 속에서 세대들의 시작과 끝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계속 이어지는 세대뿐만 아니라 가족관계도 상상해 보았습니다. 한쪽 방향으로는 아들이자 손자이며 증손자로서 그리고 시조 용공에 이르기까지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거울 속 다른 방향으로는 아버지이자 할아버지이며 증조 할아버지인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내 수자는 딸이자 손녀이며 증손녀로서 다른 방향으로는 어머니이자 할머니이며 증조 할머니로서 그 모습이 보였습니다. 영혼을 상징하는 성전 거울 속에서 저는 제 아내와 제가 우리 부모님께 자녀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이며 우리 조부모님께 손자, 손녀이고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조부모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필멸의 삶에 관한 위대한 교훈은 자녀와 부모 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를 포함하여 영원한 역할을 배우고 가르칠 때 우리 영혼에 서서히 스며듭니다. 정전에는 구주께서 아버지요 아들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육체 가운데 거하시나 육체를 아버지의 뜻에 복종시키신 구주께서는 그분의 백성인 우리를 고통과 고난과 시험과 질병, 심지어 사망 가운데에서 구원하실 방법을 아십니다. 만물 아래로 내려가셨던 구주께서는 우리가 겪는 비탄과 슬픔을 짊어지실 수 있습니다. 구주께서 우리의 범법으로 상처를 입으셨고 우리의 죄악으로 상하셨으며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천국회 이래로 우리 구주께서는 오직 아버지 뜻대로 행하고 아버지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보여주신 이와 같은 모범은 다음과 같은 역설적인 상황을 설명합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세상은 계몽된 이기주의를 추구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한 능력은 우리 안에 없습니다. 오직 그분께 있습니다. 무한하고 영원한 구주의 속죄만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사망, 분노, 슬픔, 불공평, 외로움, 그리고 비탄을 삼킬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더라도 일이 잘못되기도 합니다. 순결하고 순수한 양이 되시는 구주께서는 우리와 함께 그리고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리십니다. 우리가 항상 그분을 기억하면 그분께서는 어느 때에나 무슨 일에나 우리가 있게 될 어느 곳에서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충실함은 죽음의 끈보다 더 강합니다. 구주께서는 우리가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이끄시며 또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 데려다 주십니다. 지상에 불완전한 것들이 있지만 우리는 구속계획을 완전케 하시어서 공의 사랑, 자비 모두 조화를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영혼을 상징하는 성전 거울 속에 나타나는 경이로운 영상은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제 부모님이신 진공과 월터공이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을 맺었을 때 시조 드래곤공을 비롯한 조상들이 인봉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고 후손들이 성약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형제자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뻗는 일은 결국 여러 세대를 축복하는 일이 된다는 사실을 부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동의하고 있지만 주님의 유일한 참되고 살아있는 교회에는 신앙이 있을 뿐 두려움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빌어 저 또한 다음과 같이 엄숙히 간증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저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겸손히 증거합니다. 그분은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상징하는 성전 거울을 보며 깨끗하고 순수한 상태로 본향에 도달한 우리 자신과 신권 권세를 통해 사랑으로 인봉되어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우리 가족 일가를 발견하고 흘리는 기쁨의 눈물을 제외하고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전 세계에 계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보여주시는 신앙과 용기에 저의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우리는 매우 경이적인 시대에 살고 있지만 또한 어려움이 많은 시대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분께 돌아가려는 우리의 노력을 결코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다가오는 위험을 알리시는 주님의 경고의 귀를 기울입시다. 주의하라, 깨있으라, 너희가 속임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살피고 조심하라. 세상적인 영향력에서 안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의 권고는 우리를 보호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겪으신 일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열두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저는 속으로 그 질문에 대해 수차례 걸쳐 답하길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너희도 가려느냐 하는 질문을 들으면 우리의 약점이 떠오릅니다. 삶은 영적인 소풍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주님, 제가 아니지요 라고 질문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쁨과 기대감으로 침례의 물에 들어섭니다. 구세주께서는 내게로 오라고 손짓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받들므로서 응답합니다. 그 여정이 일시적 영적 호기심에 불과하거나 또는 주목할 만은 하지만 한계에 달하는 것이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자가 되는 길은 영적으로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한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구주를 따르는 동안에도 시련은 의심 없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신앙으로 다가갈 때 우리를 단련시키는 이러한 경험들은 구주의 실제하심에 대한 더 깊은 개종을 가져옵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접근하면 이 같은 경험들은 우리의 시야를 흐리고 결의를 약화시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몇몇 분들은 곧고 좁은 길에서 벗어나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습니다. 어떻게 구주와 그분의 복음과 신권의식에 충실히 남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결코 그분을 떠나지 않는 신앙과 힘을 키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속죄의 권능을 통해 유순하고 온유하며 겸손하고 인내하며 사랑이 충만하게 되어 주께서 합당하게 여겨 우리에게 내리시는 모든 것에 기꺼이 복종하고자 하기를 어린아이가 참으로 그 아버지에게 복종함같이 하게 됩니다. 이것이 마음의 크나큰 변화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변화가 필요한 이유를 곧 깨닫게 됩니다. 두 단어로 된 위험 표지판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단어는 상처와 부끄러움입니다. 구주의 신성에 대해 의심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었느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경고하시길 그는 잠시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질지니. 우리는 여러 형태로 상처를 받으며 상처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머물 방법을 찾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닥칩니다. 인생은 늘 예상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실수를 저지르고 합당하지 않다고 느끼며 용서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교리적 문제에 대해 의심을 갖습니다. 150년 전 교회 연단에서 전해진 어떤 말씀 때문에 근심합니다. 자녀들은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우리는 무시당하거나 인정받지 못합니다. 100가지 상처일 수 있으며 각 상처는 그때마다 매우 참담합니다. 우리가 약해진 순간들에 악마는 우리의 영적 약속들을 파괴하려 합니다. 주의하지 않으면 어린아이처럼 상처 입은 영혼, 따뜻하고 치유력이 있는 구주의 빛을 떠나 전에 지녔던 차갑고 어두운 확고한 자아라는 껍질 속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1835년에 팔리 피 프렛은 불공정한 재판을 받아 그와 가족들이 당혹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때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팔리, 개념치 마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형제님과 함께 하실 거예요. 또 하나의 예입니다. 1830년 유명한 의사였던 프레드릭 G. 윌리엄스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재산과 재능을 교회에 바쳤습니다. 그는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1837년 어려운 시기가 닥쳤을 때 프레드릭 G. 윌리엄스는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님께서는 한 계시에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가 저지른 범법으로 말미암아 그는 자신이 받은 교회 지도자 자리를 박탈당하였노라. 우리가 프레드릭 G. 윌리엄스에게 배우는 아름다운 교훈은 그에게 어떤 개인적인 약점이 있었던 간에 그는 비통함에 빠질 만한 상황에서 주님과 선지자와 교회에 대한 충성심을 새로이 할 수 있는 강인한 성품을 지녔다는 것입니다. 1840년 봄에 그는 연차대회에 나타나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잘못에 대해 겸손하게 용서를 구했으며 앞으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하이람 스미스는 그 문제를 검토했으며 스스럼 없이 그를 용서했습니다. 그는 충실한 교회 회원으로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저는 최근에 브라질 해시피 성전 회장인 프레드릭 G. 윌리엄스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조부가 내린 결단력으로 그분의 가족들과 수백 명에 달하는 자손들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를 저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상처에는 부끄러움이라는 파괴적인 감정이 수반합니다. 몰몬경에서 우리는 리하이가 본 생명나무 시온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시온에는 세막대를 꼭 붙은 채 밀고 나아가 어둠의 안개를 지나 나무의 열매에 도달해 그 열매를 먹은 고귀한 영혼들이 나옵니다. 니파이는 이 나무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설명했으며 그 나무의 열매는 영혼을 심히 큰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었습니다. 열매를 맛본 후 니아이는 크고 넓은 건물 하나를 보았는데 그 건물은 사람들 곧 늙은이와 젊은이 남자와 여자들로 가득 차 있었으며 저들의 옷차림은 심히 훌륭하였고 늙은이와 젊은이 그 모두가 열매를 먹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멸시하는 손가락질을 하고 조롱하였습니다. 천사는 조롱과 멸시와 멸시하는 손가락질이 세상의 교만과 지혜를 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니파이는 다음과 같이 명백하게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용기가 흔들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경전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열매를 맛본 후 그들을 비웃는 자들로 인하여 부끄러워하였더니 금단의 길로 떨어져 나아가서는 잃어버린 자가 되었더라.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는 세상과 다른 곳에 서 있습니다. 멸시하는 손가락질이 우리가 성스럽게 여기는 것을 조롱하고 무시하여 불쾌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몬슨 회장님은 권고하시기를 여러분의 간증이 확고하게 뿌리 내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시험하는 사람들의 조롱을 견뎌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니파이가 말했듯이 그들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바울이 권고했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이니 그러므로 우리 주를 증언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결코 그분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작년에 우후트 도르프 회장님과 동유럽 여행을 하면서 저는 성도들이 지닌 신앙과 용기에 놀랐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있는 한 신권 지도자는 침례받고 겨우 6개월 뒤인 1994년 봄에 지부회장단으로 부름을 받은 일을 들려주었습니다. 그 부름을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종교를 드러내고 드니프로 페트로스프크라는 도시에 교회를 등록하는 일을 도와야 했습니다. 당시에 우크라이나는 불안정했기에 그리스도와 회복된 복음을 믿는 신앙을 드러내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조종사라는 직업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그 신권 지도자가 말씀하시기를 저는 기도에 기도를 거듭했습니다. 제겐 간증이 있었고 성약을 맺었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무엇을 원하신지를 알았습니다. 그와 그의 아내는 용기 있게 신앙으로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다른 사람과 그렇게 많이 달라야 합니까? 제 행동에 크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까? 순결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는 없습니까? 그분을 사랑하면서 일요일에 제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습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답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다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으로서 성경뿐만 아니라 몰몬경을 통해 그분이 실제하신다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분의 신권이 지상에 회복되었음을 알며 침례를 받고 성신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분의 거룩한 성전에서 권능을 받았고 그분이 지상에 영화롭게 오실 날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되어야 할 모습과 아직 이러한 진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많이 주어진 자에게는 많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스스로 택할 수 있나니 저는 상처를 받거나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기로 결심한다면 주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좀 더 닮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될까요? 물론 아닙니다. 우리는 훗날 이해하게 될 문제들은 그대로 남겨둘 것입니다. 모든 것이 공평할까요? 공평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고칠 수 없는 부분들을 받아들이고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할 것입니다. 때때로 주위 사람에게서 소외감을 느낄까요? 물론입니다. 몇몇 사람이 주님의 교회에 대해 화를 내고 약한 자의 흔들리는 신앙을 파괴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놀라게 될까요? 하지만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교회의 성장이나 운명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 각자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방해가 되지도 못할 것입니다. 저는 다음 찬송과 가사를 아주 좋아합니다. 구원 얻으려고 품에 안긴 영혼, 저희 원수에게 내주지 않느니 온 지옥 떨며 떨어뜨려 하나 저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생에서 온전해질 수는 없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하고 우리의 성약을 지킵니다. 몬슨 회장님은 약속하시기를 여러분의 간증이 지속적인 자양분을 얻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매일 경전에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흡족히 취하여 영적 뿌리를 깊숙이 내립니다. 살아있는 선지자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기도하고 기도하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영혼의 평강의 말씀을 하시는 성신의 조용한 음성의 귀를 기릅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결단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구주께서는 사도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저도 그 사실을 알고 있음을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이제 형제님들에게 오늘 저녁 6시에 컨퍼런스 센터에서 신권 모임이 열림을 알려드립니다. 태버나클 합창단의 음악 순서가 산지 여름 시간으로 내일 아침 9시 반부터 10시까지 미국 저녁에 방송되고 바로 이어서 일요일 오전 모임이 시작되겠습니다. 오늘 이 오후에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신 합창단에게 감사를 표하며 이 모임에서 말씀해 주신 연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12사도 정원회의 리차드 G. 스코트 장로님께서 이 모임의 마지막 연사로서 말씀하시겠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끝나면 합창단이 가정을 부르겠습니다. 합창 뒤에 폐회 기도는 70인 정원회의 호계 F. 제발로즈 장로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스콧 장로님.
신앙을 제대로 이해하고 행사한다면 그 파급 효과는 실로 엄청납니다. 신앙에는 자신의 일상이 하찮고 보잘것없다고 넋두리나 늘어놓는 한 개인의 삶을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환희의 교향곡으로 변화시킬 힘이 있습니다. 신앙을 행사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행복의 계획에 지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구원에 대한 신앙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중심으로 삼으며 그리스도의 교리와 가르침을 믿는 신앙,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선지자의 인도를 따르는 신앙,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내면 성품과 특성을 발굴할 자신의 역량을 믿는 신앙도 모두 그렇습니다. 진실로 구주를 믿는 신앙은 행동과 권능의 원리입니다. 신앙은 창조의 토대가 되는 구성 요소입니다. 저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역량을 믿는 신앙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지시하신 대로 행하신다고 확신합니다. 창조의 거장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신앙을 행사하셔서 우주 저 먼 곳의 여러 은하계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날 물질의 가장 작은 단위 원소로 알고 있는 쿼크 또한 조직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저는 창조의 경이 속에 쿼크보다도 더 작은 구성 요소들이 있다는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신앙이 발휘되는 모습은 성전에서 인봉을 받는 부부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행복의 계획에 따라 순종하며 생활할 때 기쁨이 충만한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들 부부는 성장할 기회가 되도록 계획된 시험 때에 오를 때 성신의 속삭임에 따른다면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며 많은 결실을 맺고 굳건한 성품을 키울 수 있는 길을 찾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신앙과 성품은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때 나오는 힘을 믿는 신앙은 역경을 이겨낼 강인한 정신력이 긴급하게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견고한 성품을 담금질할 것입니다. 그 같은 성품은 큰 어려움이나 유혹이 닥치는 순간에 비로소 개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순간은 오히려 그런 성품을 발휘하도록 의도된 때입니다. 참된 원리에 따라 신앙을 행사한다면 성품이 자라나며 성품이 굳건해지면 더 큰 신앙을 행사할 역량이 늘어납니다. 그 결과 인생의 시련을 극복할 능력과 자신감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성품이 더욱 굳건해질수록 신앙의 힘을 행사하여 더 큰 유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신앙과 성품이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서로를 강화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성품이란 여러 가닥의 실로 천을 짜듯이 원리와 교리, 순종을 생활 속에서 끈기 있게 적용할 때 형성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할 때 매일 한결같이 그 사람처럼 행동한다면 결국에는 그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의로운 성품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나타내는 귀중한 표징입니다. 여러분이 소유한 어떠한 물질적 대상보다도 공부를 통해 얻은 어떠한 지식보다도 이론의 업적이 제 아무리 사람들이 높이 칭송하는 것이라 해도 그보다는 의로운 성품이 더 소중합니다. 다음 삶에서는 여러분의 필멸의 삶이란 특권을 얼마나 잘 사용했는지 가늠하기 위해 여러분의 의로운 성품이 평가될 것입니다. 사탄이나 다른 어떠한 세력도 성장해가는 여러분의 성품을 나약하게 하거나 파괴할 수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만이 불순종을 통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훌륭한 성품일지라도 기만이나 범법으로 서서히 무너져 버린다면 결국에는 쓸모없는 잿더미가 되고 말 것입니다. 굳건한 도덕적 품성은 인생의 온갖 시련과 시험을 거치면서도 한결같이 올바른 선택을 할 때 형성됩니다. 믿는 바를 신뢰할 때 그런 선택을 하게 되며 그렇게 선택하고 나서야 그 선택이 옳다는 확인을 받습니다. 신앙이 그 뿌리를 내리고 왕성하게 자라나는 터전이 되는 원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기꺼이 도와주신다는 확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음을 실제로 입증하는 삶, 영의 고요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영적 민감성, 그러한 속삭임을 용감하게 실행함.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성장을 위해 힘겹게 나아가도록 그냥 두시거나 오랜 시간에 걸쳐 응답이 조금씩밖에 오지 않을 때 인내하고 이해함. 신앙이란 비록 보이지 아니하나 바라는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보이지 않는다 하여 이를 논박하지 말지니 너희의 신앙이 시련을 겪기까지는 너희가 증거를 받지 못함이니라. 따라서 여러분이 신앙을 시도할 때마다, 다시 말해 영이 주는 느낌에 따라 합당하게 행동할 때마다 영으로부터 더 확실한 증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해의 경계선을 넘어 불확실한 영역으로 들어설 때 신앙을 행사한다면 다른 어떠한 방식으로도 결코 얻지 못할 해결책들을 찾도록 인도될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가장 굳건한 신앙을 발휘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이 바라시는 대로 그 즉시 보상해 주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그분의 계획에 비춰 여러분을 위해 가장 좋은 것으로, 그러한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이로울 때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기까지 여러분이 오랫동안 힘겹게 나가도록 그냥 두시더라도 때때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커지고 성품이 자랄 것입니다. 성품의 기반은 고결성입니다. 합당한 성품은 영의 지시를 인식하고 그 지시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결같은 신앙을 행사한다면 굳건한 성품을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가르침을 삶의 중심으로 삼을 때 여러분의 성품이 발전할 수 있는 튼튼한 기초가 놓입니다. 이 지상에서 누리는 행복은 물론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도 수많은 올바른 결정들이 필요하며, 그러한 올바른 결정들을 내리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한 결정들이 쌓이면 서서히 무너뜨리는 죄와 범법의 영향력에 저항할 수 있는 성품이 형성됩니다. 고결한 성품은 매우 귀한 청자처럼 원료를 엄선하여 신앙으로 그 모양을 다듬고 한결같은 의로운 행위로 세밀하게 상관 문양을 새기고 유약을 발라 마음을 고양하는 경험이란 가마에 넣고 불로 구워내어야 비로소 완성됩니다. 고결한 성품은 몹시 아름답고 값을 매길 수 없는 가치를 지닌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범법을 통해 한순간에 훼손될 수 있으며 새롭게 재건하려면 더 오랜 세월을 고통스럽게 인고하며 노력해야 합니다. 의로운 성품은 자기 절제를 통해 지켜질 때 영원토록 지속될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들은 그 자체로 행복이나 만족, 지상에서의 성취에 따른 기쁨을 낳지 못합니다. 물질적인 것들로는 승영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한 것을 가능케 하는 힘은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셀 수 없이 많은 의로운 결정이란 날실과 시실로 짜인 내면의 힘과 강한 신념으로 이루어진 성품의 고귀함입니다. 한결같은 의로운 삶은 서서히 무너뜨리는 죄와 범법의 영향력을 영구히 막아낼 수 있는 내면의 힘을 낳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계명에 따라 순종할 때 성품이 강화됩니다. 성품을 보면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상에서 필멸의 인간으로 살며 시험의 날 동안 시간을 얼마나 잘 활용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성품입니다. 자신이 값을 치른 것을 얻게 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해하는 자명한 이치입니다. 이러한 이치는 영적인 문제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이 순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배운 진리를 부지런히 적용하는 것으로 값을 치르면 그에 따른 결과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입증하고 기쁨을 얻는 데 필요한 성품의 도야, 역량의 함양, 빌밀의 삶을 살아가며 추구해야 하는 목적 달성 등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필멸의 삶은 시험의 장소입니다. 살면서 직면하는 어려움을 얼마나 잘 극복하느냐에 따라 얼마나 굳건한 성품이 형성될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가르침을 믿는 신앙으로 나아갈 때 성품이 강화될 것입니다. 간증은 가르침이나 의로운 행위가 정당함을 확인시켜주는 영적 느낌을 받을 때 강해집니다. 흔히 그러한 인도를 받을 때 강렬한 감정이 수반되어 눈에는 눈물이 흐르며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간증이란 감정이 아닙니다. 간증이란 수없이 많은 올바른 결정에서 생겨난 날실과 시실로 짜인 성품의 진수입니다. 이러한 선택은 적어도 처음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신앙을 통해 하게 됩니다. 간증이 굳건하면 평화와 위안과 확신이 깃듭니다. 간증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구주의 가르침에 순종한다면 삶이 아름답고 미래가 확고하며 우리의 길 앞에 닥쳐올 어려움들을 극복할 역량이 생길 것이라는 흔들림 없는 확신을 야기합니다. 간증은 기도와 경전 교리를 깊이 생각할 때 가슴에 서서히 스며드는 진리의 이해로부터 자라납니다. 약속된 결실을 맺게 되리라는 굳건한 확신에 닻을 내린 신앙을 발휘하며 그러한 진리대로 살아갈 때 간증이 잘 자라납니다. 세상에서 사탄의 영향력이 늘어나는 것은 바로 그런 주변 상황에서 우리를 입증할 수 있게 할 목적으로 허용된 것입니다. 사탄이 오늘날 극심한 혼란을 일으키고 있지만 사탄의 최종 운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와 부활을 거치시면서 확실히 정해졌습니다. 악마는 결단코 승리하지 못할 것입니다. 심지어 지금 이 순간에도 사탄은 오직 주님께서 정하신 한도 내에서만 활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힘써 노력하여 얻은 그 어떠한 축복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사탄은 의로운 결정들로 촘촘히 짜인 훌륭한 성품을 어쩌지 못합니다. 사탄은 거룩한 성전에서 남편과 아내들 또 자녀들 사이에 맺어진 영원한 유대의 끈을 파괴할 어떠한 힘도 갖지 못합니다. 사탄은 참된 신앙의 불길을 꺼뜨리지 못합니다. 사탄은 여러분의 간증을 빼앗지 못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사탄의 유혹에 굴복한다면 이러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그러한 것들을 파괴할 어떠한 힘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요약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앙으로 여러분의 성품을 형성하십니다. 성품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표징입니다. 굳건한 성품은 한결같이 올바른 선택을 할 때 거두게 되는 결실입니다. 성품의 기반은 고결성입니다. 성품이 더 굳건해질수록 더 큰 신앙의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제 자신의 삶에서 가장 심오한 평화와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된 네 가지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영원한 계획에 이러한 초석들을 놓으셨으며 각 초석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원리들은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함께 작용하여 서로를 강화합니다. 이러한 원리들을 한결같이 부지런하게 적용한다면 성품의 힘이 더해져서 지금이나 앞으로 영원토록 삶의 어려움을 행복이라는 디딤돌로 바꿀 능력이 자라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취하는 힘을 습득할 수 있는 그분의 프로그램을 믿는 신앙, 부작위 또는 자기의 죄에 따른 결과를 바로잡는 회개, 우리의 삶의 힘과 방향을 제시하는 주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 다른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비이기적인 봉사, 여러분이 만일 의롭게 살기로 결심했다면 낙담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은 삶이 어렵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진리의 세막대를 굳게 잡으십시오. 여러분은 자신이 자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나은 진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힘겨운 분투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명에 지속적으로 순종해 나간다면 그로부터 성품과 절제력 그리고 더 나아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구주께서 주신 약속을 믿는 확신이 더욱 분명하게 자리를 잡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신의 속삭임에 따라 성품을 강화하고 많은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결정을 내릴 수 있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해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질 수 있는 특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에 자비가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마련된 행복의 계획과 또한 승영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선지자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나누어진 훌륭한 메시지들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름답고 또 영적인 음악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합니다. 우리 선지자를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들을 축복해 주셔서 그들이 이 훌륭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신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Gone astray. Those who still don't know that.
이 복음 아직 모르는 사람들과 또 복음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 우리가 가서 도울 수 있도록 주님의 성신이 우리 함께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180차 반연차 대회 방송이었습니다. 총괄 여원들과 교회 본부 여원들이 말씀했습니다. 음악은 유타주 샌디 및 드레이퍼 지역 가족 합창단이 제공했습니다. 본 방송은 보니빌 디스트리뷰션스가 제공했습니다. 사전 동의 없이는 본 프로그램을 복제, 녹음, 녹화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